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실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아멘. 우리는 더욱 빠르고 더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스피드와 더 복잡한 기능이 더 발전적인 것이고 또 우수하다라고 하는 일반 상품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사이에 우리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그렇게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단순 명료하고 변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치가 점점 더 상실되어진 구닥다리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더 새로운 것, 더 빠른 것,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도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명료한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조차도 그 가치가 절하되고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것으로 치부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복잡하며 빠르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변치 않는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본질인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헤어나오며 거기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 기질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나친 자기 성찰과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지나친 집착과 그런 어떤 작은 것들에 얽매이게 되다 볼 때 우리는 큰 그림에서 사물과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주제, 단순함, 영적 단순성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작은 것들의 집착함을 통하여서 복잡한 것들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 본질과 그 중요한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그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단순성이라는, 이 영적 단순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물론 사진의 의미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잡 단단한 삶의 현상 가운데서 여러 부차적이고 잡다한 잔가지를 정리하면서 큰 줄기의 영적 본질을 붙잡는 것. 여러 부차적이고 잡다한 그런 잔가지들을 정리하고 제거해 나가면서 큰 줄기의 영적 본질을 붙잡는 것이 단순성, 바로 영적 단순성이라고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으로서 우리 주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The Sermon on the Mount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은 이 한 장 안에서 작은 소주제들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 뭐 고아원이나 어디 방문해가지고 예 라면 박스 놔두고 사진 찍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구제가 무엇인가를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시작해서 18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될 그 기도의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올바른 금식이 뭐냐 하는 것을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24절은 뭐가 있느냐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보물을 쌓아두라는 그 소주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주께서는 그렇게 권고하여 주시고 마지막 25절에서 34절 마지막 이 패러그랩에서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소주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 안에 포함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아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도 염려 안 하고 싶은데요.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좋은 학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좋은 학위 받아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주님께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우리가 스스로를 염려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들, 그런 변명들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저 새를 보라는 겁니다. 저 공중의 새는 세계 어디 가도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실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보다 귀하다는 거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채를 낮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주님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2절, 그 뒤에 이어지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33절에 6장을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이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난감이나 뭐 인형 뭐 이런 거 집 앞에 지나가다가 저 가게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막 엄마한테 막 떼를 씁니다. 저거 막 사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있다가 네 그래 알았다. 알았다. 그래. 근데 뭡니까? 끝까지 그냥 악을 쓰면서 막 우르대면 어떻게 됩니까? 좀 마음을 쥐어트지죠. 그죠? 그리고 사주려는 것도 안 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그 자식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하십니까? 잘 안 되죠? 우리 머리는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또 염려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 단순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생각은 간절한데 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왜 그 믿음을 삶으로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을 이 영적 단순성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은 영적 단순성을 훈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단순성을 훈련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피상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성, 여러분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니죠, 그죠? 피상성, 이것을 영어로는 superficiality라고 하는데 이 피상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본질적인 현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는 것. 그게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의 겉핥기식, 뭐 우리나라에 말해 보면 수박 겉핥기 한다고 표현 말도 있지만 겉에 있는 어떤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피상성이란 겁니다. 우리가 그 단순성의 훈련 속에서 깊어질 때 이 피상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로 불려지는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쓴 영적 훈련과 성장, 영어로는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저는 꼭 강추합니다. 굉장히 이 본질을, 이 영적 본질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려는 사상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이나 천재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포스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트가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얼마나 많은 피상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본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탈기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아까 참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점점 더 장성한 분량으로 커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별로 그렇게 센스티브하게, 그렇게 굉장히 민감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여전히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까칠하게 남들이 했는 조그만 한마디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작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 죄에 대한 본질, 그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사람들에게 자기하게 하는 그 행위나 말이나 행동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자녀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했는 말인데, 그 전에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에게 그 보내는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1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에 보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잘못된 거라는 거, 죄가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냥 적당히 아, 뭐 죄는 잘못된 거지 라고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그냥 가볍게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너희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뭐냐면 그 죄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손자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죄에 대한 거, 죄는 미워해야죠 라고 하면서 전혀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와 함께 그렇게 더불어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죄를 피해보십시오. 점점 더 나약해서 쓸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피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겠지만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어디에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안 보이면 제 또 어디 어떻게 될까? 제 자신을, 제 미래를 보고 또 염려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이 염려의 뿌리가 끊임없이 있는지.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아 우리가 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피상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이게 비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불신이란 겁니다. 우리는 피상성에서 벗어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삶으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염려가 있느냐. 붙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상석에서 겉에 있는 이 하나의 비본질적인 것을 잘라내고 그 본질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핵심을 33절에서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33절에 아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33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크리스찬이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그 삶이 무엇이냐로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성도 여러분하고 솔직히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청년 때 그 전에서부터 쭉 들었으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조건적으로 그러면 우리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냐. 다시 말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안 구하면 안 해주신다. 이런 식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죠.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항상 그렇게 마치 give and take 같이 상벌과 같이 내가 잘하면 들어주시고 잘못하면 안 들어주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벌로서 영원한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아직까지 성경과 말씀과 진리를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했으니까 벌받으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 안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서 멸망을 갖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라.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조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냐? 이것은 매주 우리가 함께 나눠도 부족할 방대한 주제입니다. 성경 자체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추구하고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생명과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 단순생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함을 얘기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둔 것은 이 물질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물질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가지는 이 내적인 내면의 영성이 밖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관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물질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treasures죠. 보물. 그렇습니다. 보물은 우리가 정말 보물처럼 귀하게 아끼는 것이 보물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배우는 것, 지식이 나는 나의 보물이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다. 나는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이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주님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그 내면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딱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떨 때는 굉장히 본질로 들어가시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물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이 돈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느냐를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재물이, 돈이 주인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중하게 여길 때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에서 말할 때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에서부터 자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부분을 다 상세하게 나눌 수는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의 물질을, 하나의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셀폰, 뭐 컴퓨터, 아주 최신 기종 나오면은 그거 사지 못해서 안달이고 반드시 사야 되는, 그렇진 않습니까? 여전히 쓸 수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없는데 새 거 사고자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물질관에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기능보다는 남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남들의 의식에서 사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의 물건을 샀을 때, 내가 필요 없을 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지는 않습니까? 저도 사실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식도 그렇습니다. 중독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알코올은 말할 것도 없고 카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드링크관에서 이런 중독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면 크레딧 하는 게 굉장히, 크레딧 좋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근데 알고 보면 크레딧이 뭐냐면 빚지는 겁니다. 크레딧 많다는 것은 빚 많이 줄 테니까 빚 많이 지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빚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 데서도 이것이 얼만큼 좋으냐, 상품의 질이 좋으냐도 있지만 이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의 그 모랄, 그 정신이 어떠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참 잘 압니다만은 그 회사가 많은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그것이 뭐 남녀 차별이든지 아니면 인종 차별이든지 이런 식의 하는 그런 어떤 옳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하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대로 단순 무식이 아니라 진정하게 그 본질로 들어가서 단순화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빠른 것을 추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한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물질이라든지 단순성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어떤 특정 종교에서도 나오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그런 사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물질은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비소유에서부터 이런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물질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하는 정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왜 많은 이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바람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할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이 필요한 줄을 왜 모르시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어나오는 이 염려의 이 장가지들을 이 죄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여 나가며 참으로 이 단순성을 훈련해 나감을 통하여서 그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시며 귀한 열매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은혜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